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케냐 대법원은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하라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지난 8월 8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연합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자신이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에게 140만 표차로 패배한 선거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야권 연합은 케냐타 대통령의 승리가 컴퓨터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케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당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 밖에서 판결을 축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오늘 대통령실 웹사이트와 언론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제 조건 없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발이나 압력 그리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는 갈 길이 아니라며 오직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은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3일에서 5일까지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양자회담을 가진 예정입니다.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 반군 간 충돌로 지금까지 약 400명이 숨졌다고 유엔 관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반군과 미얀마군 사이의 전투가 시작된 뒤 로힝야족 약 3만 8천 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지난주 반군이 경찰 초소와 군기지를 습격했고 이에 미얀마군이 반군 토벌 작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박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발표된 미국 정부의 외교 보복 조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자국 외교관 추방에 대응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영사관과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외교 사무소 등 세 곳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학생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이 공간을 정리할 시간을 겨우 48시간만 줬다고 불평하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을 추가로 감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사이의 갈등을 전임 오바마 정부가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외교관을 다수 추방하고 몇몇 러시아 외교 시설을 최쇄한 바 있었습니다. 인도 뭄바이 건물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구조대가 46명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뭄바이에서는 어제 100년 된 6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폭우가 건물 구조를 약하게 해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로이터통신은 사고 건물이 지난 2011년에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지만 별다른 보강 작업 없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비상기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금으로 일단 59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약 31만 명이 구호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를 위해 약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금까지 4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인이 국무부의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하면 여권이 무효가 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의 협상도 여전히 선택 방안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추가 배치될 경우 중국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m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 중이던 미국인들이 종종 억류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어제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는 마지막까지 북한에 남아있다가 출국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자국민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인 31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평양발 고려항공 JS251편에는 북한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국인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인 니콜러스 버크헤드 씨는 여행 금지를 앞두고 지금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버크헤드 씨는 로이터TV에 북한은 풍경도 아름답고 여행 내내 마음이 느긋했으며 음식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d like to learn the language first just so I understand what people are saying.
버크헤드 씨는 한국어를 배워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의 미국인 직원 제이미 반필 씨는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As an American, it's slightly embarrassing to have to answer that my government's put a limit on me to coming here.
반필 씨는 내가 북한에 오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한을 뒀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당혹스럽다며 미국 여권에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락한다는 말도 있고 미국인들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구호 활동을 펼쳐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하이디 린튼 대표는 앞으로도 장애 없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t's supposed to be a humanitarian exemption for people like us who go in and
구호 요원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를 실제 집행하는 데에는 세부 사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린튼 대표는 구호 활동을 위한 북한 방문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행 허가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는 여행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튼 대표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제러드 해먼드 신부는 1995년부터 북한을 50차례 넘게 방문했습니다. 메리뉴얼 외방전도회 한국 지부장인 해먼드 신부는 3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다시 갈 수 없을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활동으로 최근 가톨릭 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해먼드 신부는 이 상금으로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지 국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북한에서 태권도 관련 업무를 했던 조지 비탈리 씨도 9월 중순에 열리는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중 종종 억류되는 상황에서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대학생 오토 원별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언론인, 적십자 관계자, 인도주의 활동가 등이 꼽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여전히 모든 선택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종이의 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Absolutely, all includes all. So I think that would certainly include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options.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이 일본 상공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힌 뒤 나와 협상은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테이블 위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며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선택 방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30일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양국군의 대비 태세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31일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군과 한국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의 카산드라 게스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 장관과 해리스 사령관이 하와이의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가진 회동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계획이 한반도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미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게스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미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전면적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 즉각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군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태평양 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국 국방부가 항상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별도의 자료에서 해리스 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방안 고려 시 한국 국방부와 합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 공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최신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 등을 동시에 출격시킨 이번 작전을 통해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1일 미군이 한국, 일본 공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성명에서 미 해병대의 최신 최첨단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2와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격해 억지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랜서 2대, 일본 이와쿠니 미 해병대 기지에서 F-35B 4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F-15S 전투기 2대가 투입됐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북한이 지난 28일 일본 북부 상공위로 쏘아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동맹과 미국 본토에 대한 철통 같은 연합 방어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일본을 전격 방문했던 테렌스 오셔너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태는 동맹과 동방국,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 정권의 행동은 그에 합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35B 전투기들과 B-1B 랜서 폭격기들은 일본 규슈 근처 해역에서 일본 전투기들과 작전을 펼친 뒤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해 한국 공군 F-15 전투기들과 연합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필승 사격장 상공에선 다양한 폭탄을 투하하며 실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태평양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성명에서 F-35B가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전투기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해병대는 한국, 일본 모든 영내 동반국들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해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의 준비태세를 강조해 선제 공격이 아닌 북한 정권의 공격과 도발에 대응한 훈련임을 설명했습니다.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최소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괌에서 출격하면 2시간 뒤 평양을 폭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교란장치와 레이더를 장착해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미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첫 실전 배치된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로 미국은 현재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35B 전투기는 단거리 수직 이착륙 능력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특히 2,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마하 1.6의 최고 속도로 비행하며 다양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에 따라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1 랩터, 21세기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 B-35S 등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앞서 전날 30일 하와이 인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요격엔 함대공 첨단 미사일인 SM-6이 투입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추가 배치될 경우 중국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의 런 고창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사드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런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가 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보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중국의 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인권 특사직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 대신에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 인권 특사직을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의 업무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의 업무에 통합되면 지식과 재원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보고 권한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되며 통신 채널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외교력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 인권 특사직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itle will remain and will continue to be a position confirmed by the Senate. 북한 인권 특사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also note that the provision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stating that
북한 인권 특사가 국무부의 정규직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2008년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의 조항은 법률적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의회 권고 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 특사직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인권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제2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이 초대 북한 인권 특사로 임명돼 활동했습니다. 이어 2009년 9월에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이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킹 특사는 임시직이었던 전임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대북 사업 연장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내년에도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이달 초 열리는 하반기 유엔 정기집행이사회에 또다시 대북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5일 열리는 유엔 집행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유엔 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말 종료된 2011-2015년 대북 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앞서 올해 초 열린 상반기 정기집행이사회와 5월 말 열린 유엔 연례 정기집행이사회에서도 대북 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대변인실은 3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가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돼 북한 국가 프로그램의 연장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농촌지역 에너지개발, 환경, 재난대응 등 4가지 분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또 북한 내 유엔 기구 주재들 간의 조정 역할을 하는 상주 조정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런던 교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장문의 특집 기사가 영국 유력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잔인한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5일 런던 외곽 뉴몰든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뉴몰든이 1960년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한인 마을로 약 만 명에서 만 2천 명의 주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1990년대 이후 기아와 식량 부족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약 1,0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북한 출신 주민들의 정착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남서쪽의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잔인한 북한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군 장교 출신으로 29살이던 2005년 북한을 탈출해 2007년에 뉴몰든에 정착한 김주일 씨는 프리 NK라는 신문을 만들어 매달 북한 산악지대에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북한을 탈출할 용기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004년 10월에 부인과 어린 아들과 함께 고향 청진을 떠나 북한을 탈출한 최중화 씨는 2007년에 뉴몰든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재영 조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부인은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10대 소년으로 성장한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떠나온 곳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초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영어와 현지의 법을 알지 못해 자녀들의 학교 등록이나 자동차 사고 시 대응 등의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많은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탈북 여파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들이 영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와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비자 받는 것을 도와주는 커넥트 북한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박지연 씨는 경험을 통해 영국에 처음 도착하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잘 알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지금은 영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이는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난민 심사를 강화했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도록 권장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 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서울입니다. BOA는 오늘부터 한국에서 일어난 북한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소식,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소식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소식 등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예,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예.
한국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국내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생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에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예.
미국의 핵우산 방어 공약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한국의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은 상당히
네.
이례적인데 이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술핵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앞서 국회 보고에서 그냥 언급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를 한미 국방장관께서 서로 그냥 언급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대표도 전술핵 재배치는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술핵은 말 그대로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말하는데요.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면서 1991년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듬해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해 아주 강력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성김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국에서 이런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입장, 즉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예.
또 미국과 한국의 정상뿐 아니라 두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이란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전쟁 위험을 더 고조시키고 또 북한이 미군의 전술핵을 공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이제 뭐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군요.
예, 청와대가 1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6일부터 7일까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3차 동방경제포럼에도 참석해서 한러 전략적 동반자 협력에 관한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이번 첫 러시아 방문은 한러 정상 간 우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 연해주 지역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 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동방 경제 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네네.
이 포럼은 어떤 행사입니까?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2015년부터 개최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극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주변국과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행사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하트마킨 바틀토가 몽골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한국통일부가 거듭 북한 정부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 미국과 일본의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데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또한 수사적인 비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에 관해서는 단기간의 준비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한미 간의 정보자산 공유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산가족 위로 행사를 열고 있군요.
예, 이번 주에 서울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가 새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산가족은 이제 흩어진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네.
또 이런 흩어진 가족의 상봉 정례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엔 이산가족 300명 말고도 일부 탈북민들도 참석했는데 역시 탈북민들도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함께 이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네.
뭐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은 여전히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이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북한 정부가 계속 한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이었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자 이렇게 북한 측에 제의를 했는데 두 달째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풀어드리는 길에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서울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한국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탈북 소녀상 건립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또 북한인권단체연합 등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를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오는 4일 월요일에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과 한국외교부 앞에서 관련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녀상이라고 하면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운동이죠.
네. 이제는 뭐 이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예. 워싱턴 인근에도 이제 관련한 이제 기념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민간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들을 기리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 또 여러 장소에 소녀상을 세우면서 이제 캠페인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중국 대사관 앞에도 탈북 소녀상을 세워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는
네.
한국 내 여러 민간단체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압박의 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정부에 당부하고
네.
중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이 계속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적극적이고 좀 이제 공격적인 방법도 이제 쓰는 것 같은데요. 단체들은 특히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중국에서 북한의 량강도 해산 또 함경북도 온성으로 북송된 탈북민만 12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안에 125명이 이제 강제 북송이 됐으니까 1년으로 따지자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규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단체들은 특히 지난 7월에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되자 집단 자살까지 했다면서 중국이 계속 유엔이 명시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끔찍한 인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탈북 소녀상 건립 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위안부 소녀상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북 소녀상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된다면
네.
중국이 어떻게 또 나올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북민 가운데 70-80% 이상이 여성들이고 특히
예.
이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이제 젊은 10대 후반에서 20대 또는 30대 그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비단 뭐 이제 중국과 한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도 이제 비난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 측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중국 측도 이제 반발을 분명히 할 거지만
예.
또 반면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될 것으로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숨진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한국에서 순직 처리됐습니다.
예.
주인공은 당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김훈 중위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이를 진상규명 불능 사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전날 열었고요.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서 모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김훈 중위에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육군 수사 당국은 당시에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김중위 사건을 권총 자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언론은 파손된 김중위의 손목 시계 등을 지적하면서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김중위가 군기문란 행위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에 국방부가 재조사를 했었지만 결론은 번복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순직 처리됐다라는 건 이제 결론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중위의 아버지 노력 때문인데요. 아버지 김 씨는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상장, 이게 별 3개인데요.
예.
아들이 사망하자 19년 동안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서 결국 19년 만에 이렇게 순직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서 이를 조사하고 국방부에 순직을 권유했고 결국 국방부가 마침내 이를 받아들인 거죠. 한국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김중위의 아버지는 많이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경제 소식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군요.
예, 한국 산업 통상자원부가 이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에 수출이 미화로 471억 16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4%가 늘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과거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반도체 업체 두 곳이 수출하는 규모가 거의 45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의 연간 전체 국민 총소득보다 높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월간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건 2011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수입은 401억 200만 달러로 집계됐고요. 전체 무역 수지는 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서울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시설 세 곳을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 측이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또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고요.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상황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시설 세 곳이 폐쇄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걸로 미 국무부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부속 시설, 뉴욕 주재 총영사관 부속 시설도 48시간 뒤 문을 닫는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일부터 이 러시아 외교 시설들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러시아 측의 조치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보복 조치인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조치에 대한 건가요?
네, 러시아 정부가 지난 7월 말에요.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추방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인데요. 바로 오늘이 바로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한 시한인데요.
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격 보복을 발표한 겁니다.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의 외교 인력 추방 조치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였고 양국 관계에 해로운 일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는 외교 인력을 줄이도록 했는데 총영사관 한 곳을 아예 이제 폐쇄시킨 건 지나친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요 이번 조치가 러시아 정부가 거론하는 평등 정신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폐쇄 조치로 앞으로 두 나라가 각각 영사관 세 곳씩 같은 숫자를 상대국에 유지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러시아 측은 지난 7월 말에 미국 외교 인력 755명 추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인력 수 455명에 맞출 것이라는 거라면서 평등 정신을 언급했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미국 양국의 보복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된 겁니까?
지난달 초에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정하면서 러시아가 대규모 미국 외교 인력 추방으로 응수했습니다.
네.
이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 외교시설 폐쇄로 맞선 겁니다.
네. 이런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서요.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화로 이번 조치를 직접 통보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예.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곧 미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가요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두 가지 제재 사유가 또 생겼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킹을 통해서 개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 상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가 제재를 의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공표했는데요. 추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제한했습니다.
케냐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군요.
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헌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불법 선거였다면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당선이 무효라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60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에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돼서 24명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됐는데요.
예.
이번 판결로 혼란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현 대통령 측의 반발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케냐타 대통령에 맞섰다가 낙선한 이 라일라 오딘가 후보가요 성명을 냈습니다.
예.
케냐 국민과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케냐타 대통령 측의 수석 변호인은요, 주요 외신들과 기자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비난하면서도 대법원 결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될 텐데 지난 대선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대선 투표 사흘 만인 지난달 11일 케냐타 대통령이 54.7% 득표율로 44.8%에 그친 야권연합 오딘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낙선한 오딘가 후보가 선관위 전산망 해킹으로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18일 대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체 전원 합의체가 케냐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대선 재실시 청구 소송을 병합 심리했는데요.
예.
바로 오늘 선관위가 부정행위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하면서 인용 4대 기각 2 의견으로 대선 무효를 결정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전산망 해킹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 이런 근거가 나온 건가요?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해킹이 입증됐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투표소 관리자의 서명이 없거나 적법한 날인이 없는 이 집계표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할 자료 등을 야당 측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야당 측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 최대 500만 표가 조작된 걸로 주장을 했는데요. 선관위가 발표한 오딘가 후보와 케냐타 대통령 측의 그 득표 차가 한 140만 표로 이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 이 케냐 대선은 부족한 대결 성격이 짙었다고요?
네, 이 루오족 출신인 야당 지도자 오딘가 후보가 키우 유족 출신 케냐타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맞붙었는데 번번이 패했습니다.
예.
이번엔 부정선거 논란 와중에 케냐 민심이 상당 부분 오딘가 후보 쪽으로 기울었고요. 사상 최초의 대선 무효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야당 쪽이 유리할 수 있을 걸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상황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 현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구호 단체를 통해서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규모의 자원봉사단이 꾸려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현장을 찾은 봉사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 단체죠. 적십자사의 통계를 보면은요. 목요일 31일 현재 텍사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1,500명에 달하고 있고요.
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예.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만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구세군도 지금 구호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요. 구세군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70여 개의 이동 사무소를 개설해서요.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도 구호단체가 조직되는 경우도 있나 보군요.
네, 이번 허리케인 하비 복구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예.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구호활동에 동참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집에 배가 있거나 재난 현장에 유용하게 쓰이는 장비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결집해서 재해 현장으로 온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여러 봉사단체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군요.
네.
K준 네이비 어떤 단체인가요?
예, 바로 지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피해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 주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서 결성됐는데 이번에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자마자 피해 지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개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도에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고요. 청진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정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케냐타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 6명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대법원은 오늘 지난달에 치러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8월 8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케냐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가운데 간헐적으로 폭력 시위가 발생해 적어도 28명이 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오늘 대통령실 웹사이트와 언론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제 조건 없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발이나 압력 그리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는 갈 길이 아니라며 오직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은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연방의회에 비상기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기금으로 일단 59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약 31만 명이 구호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폭우와 홍수로 지금까지 적어도 4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발표된 미국 정부의 외교 보복 조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자국 외교관 감축에 대응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관과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외교 사무소 등 세 곳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학생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이 공간을 정리할 시간을 겨우 이틀만 줬다고 불평하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을 추가 감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사이의 갈등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외교관을 다수 추방하고 몇몇 러시아 외교 시설을 폐쇄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어제 멕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에 시제품을 만들 회사 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30일 안에 콘크리트 장벽 시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료로 장벽을 만들 회사도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시제품 제작 예산으로 약 2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국경 장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10m 높이에 경비대원들이 건너편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감행한 두 건의 공습으로 민간인 2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유엔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사상자가 모두 어린이와 여자들이라며 즉각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또 책임자 규명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타다미치 야마모토 유엔 아프간 지원단장은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소식에 매우 슬펐다며 관련 당국은 민간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